요한이서 4절부터입니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고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조차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셨사오니 진리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참으로 그 진리에 이끌림 받아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가 교회냐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은 뭐 각기 나름대로 많은 대답들을 할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뭐냐, 그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또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 그러한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면서 교회됨을 보여줄 수는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 진리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의 교회됨을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로 볼 수 없고 바로 평가할 수 없다면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좋은 말을 듣고 칭찬을 듣는 교회라 해가지고 무작정 그것을 참된 교회다, 또한 이러한 단정을 내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의 그 바른 교회, 그건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소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상은 바른 교회로 그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바르다고 하는 것은 항상 윤리와 도덕이 기준되어 가지고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 바른 사람, 뭐 이러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윤리가 기준되어서 착하고 또 어떤 좋은 일, 선한 일,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러한 것을 착한 것으로, 바른 것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서 또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교회가 어떤 뭐 세상에 볼 때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세상 무작정 그것을 바른 교회로 그렇게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구제 사업에 좀 활발하고 또 사회적인 어떤 사업에 활발하면서 소위 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으면은 자연히 세상의 칭찬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지만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서 칭찬을 받느냐, 그걸 기준해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흔히 교회가 그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결국 하나님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크나큰 오해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도 무엇인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또 관심 둘 필요도 없이 여기고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칭찬을 듣는 것과 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건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교회가 이 세상의 기준에서 바른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세상의 칭찬을 좀 많이 들어가지고 또 교회됨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에 있지 아니하면서 교회됨을 보여주겠다는 것 자체부터가 그게 잘못된 것이겠죠. 진리를 떠나 있는 교회, 진리에 관심이 없는 교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떠나 있고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교회라고 한다면은 그건 그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하나의 종교의 모임일 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장로의 관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로의 관심은 진리에 있다는 그걸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제의 말씀대로 진리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거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됨은 오직 진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거함으로 인해서 참된 교회가 뭐냐? 교회됨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 둘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교회로 모여서 진리에 관심을 두면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마음과 관심을 쏟아 부으면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처럼 진리에 관심을 두고 모일 때 자연히 기쁨도 진리로 인해서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절에 보면은 너희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한 말을 사도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사도, 장로의 기쁨이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인한 그 장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것이 보였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계명대로 행했다 해가지고 그것이 장로에게, 사도에게 이익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사도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말해주냐면은 사도의 관심은 오직 진리에만 있었습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면은 사람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관심거리와 연관되어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기쁨이 다르거든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뭐 대구의 삼성 이기면은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삼성 이기든 말든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들 마음대로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는 야구에 관심이 털끝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게 전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습니다. 교회로 우리가 지금껏 모이면서 헤어지고 또 모이면서 그걸 반복되어서 수십 년 나와왔는데 그럼 지금껏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것이 뭐였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모였을 때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 것, 나의 기쁨이 되었던 것, 그게 뭔가 하는 것, 그 점을 장로의 기쁨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형제죠. 형제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여러분께 보였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으로 다가온 적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기쁨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보였을 때에 그게 사도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형제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게 보였을 때 기쁨이 아닌 어떤 그 시기나 또 무관심으로 다가왔다면은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교회라면은 성도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기쁨거리로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인한 것이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진리에 거하는 것이 보여진다면은 그게 나의 큰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 이게 사도의 기쁨을 통해서 분명히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죠. 진리에 관심이 있다면은. 그래서 지금 이 장로가 기뻐했던 거, 그걸 두고서 우리의 자신을 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기쁨이 무엇이었던가, 그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에 거하는 것이 장로의 기쁨이었는데, 자, 그러면은 진리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또 아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에 거한다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거한다, 또 말씀대로 산다, 계명대로 산다, 뭐 다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무엇이 진리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겠냐는 얘기죠. 되게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여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종교적인 행함이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십일조나 주일 빠지지 않는 거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봉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또 그러한 결론을 내려놓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회사나 외부적으로는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도 얘기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과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말씀, 그러면 우리는 계명을 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안식일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어떤 계명을 생각하면서, 그런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그렇게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13장 9절에 오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마 이런 말씀 여러분이 기억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각기 따로 떼어놔서 분류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또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있고, 이렇게 여러 계명이 따로 있어가지고 한 개 한 개 실천해야 될 그러한 부분으로 말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계명 그러면 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로 보지 않습니까? 이 계명이 있고 또 저 계명이 있고, 그래서 하나 지켜나가는 거, 이걸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계명을 하나 통합을 시켜버립니다. 뭘로 통합시켰습니까? 형제 사랑이라는 것으로 함께 다 통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떤 계명이든지 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는, 그게 바로 바울의 얘기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이처럼 사랑을 바탕으로 한 계명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에 거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장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해가지고 진리에 거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걸 보고 진리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목사의 관심이 진리에서 멀어져 있다는 것이 뭘로 드러나냐면은 역시 장로의 기쁨이 기준해 가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그 교인들이 목사한테 기쁨이 되어진다면은 교회 일과 연관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낸다든가 뭐 그러면 그 기쁨이 되고 또 봉사를 많이 하면 또 그게 기쁨이 되고 또 목사 차려주면 그게 또 기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만 관심을 둔 장로에게는 이런 것 저런 것 다 없고 오직 형제를 사랑하는 그게 보여질 때에 그 진리에 거하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심사숙고하면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지를 보면은 두뇌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다.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진리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기쁘다. 이런 말을 하고 이어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사도 요한 역시도 진리에 행하는 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시 내가 진리에 행하는 자를 보려거든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된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진리에 행한다고 한 이 얘기를 왜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 지어서 말을 하고 있느냐. 다른 행함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진리 행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냐. 뭐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기독교에 있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뭐가 진리입니까? 기독교에서 말한 진리. 많이 들어왔던 얘기지만은 이렇게 막상 물어보면은 뭘 답을 내야 될지 사실상은 딱 하나를 끄집어내기는 곤란한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그 중심적인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로 인한 구원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 이 진리와 사랑이 어떻게 연결되지냐.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연결되어져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느냐. 이건 제가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거든요. 진리를 기뻐한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십자가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진리를 기뻐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교회를 다니는 것과 진리를 알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교회는 흔히 말한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일제를 보면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분이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택하심을 입은 분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까? 왜 택하심이라는 그런 말을 할까? 사도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택함을 입은 자만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즉 십자가로 인한 구원에 대한 얘기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해할 수가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문제란 얘기입니다. 물론 교회라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란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지나친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될 수 없다는 걸 뜻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주님의 행하심만 의로운 것이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게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도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까지 받아들여야만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말하면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교회의 봉사 다른 무엇과 연결시켜 말한다면 결국 관심은 십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있다는 그런 증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를 이런 식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많은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기뻐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자신의 불의함이라는 것을 내 밑바닥까지 내려다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하나만큼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내서 깊이 자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로 인한 구원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리를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항상 자기의 불의함으로 인해서 애통을 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불의함을 아는 성도들에게만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 그 진리가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로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그건 결국에 나는 나의 못남과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성도가 형제를 대하면서 어떤 내 의로움이나 행위를 가지고 누군가와 구분을 하면서 내 것을 자랑을 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은 있을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게 형제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처럼 진리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롭게 되었을 때에 그 행위가 살아가는 게 예전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리에 관심을 두고 모인다면은 어떤 형제가 자기의 불의함을 알고 또 나보다 못한 자에 대해서도 무시함이 없고 오히려 그 앞에서 자신을 부족한 자로 못난 자로 자처할 때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있을 때 이러한 기쁨이 있는 그 교회 그걸 진리에 관심을 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게 참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우린 다 같이 사랑이라고 한 진리의 거함으로 인한 그 기쁨 같이 누리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의 불의함에 눈길 하나 주지 않고 살아가면서 진리에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악함을 보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도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의 눈에는 형제가 진리에 거하는 게 안 보이죠. 또 진리에 거한 기쁨 역시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진리를 모른다면 그는 멸망의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인식 자체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거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항상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여러분께 중요한 것은 진리를 아시고 진리로 기뻐하느냐 바로 그 문제라는 것을 깊이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불의함과 악함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어떤 것이냐 항상 그 기쁨에 새로워지면서 진리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항상 새로움 속에 굳게 서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진리에 거하는 게 보여지게 될 때에 그게 여러분께 큰 기쁨으로 그렇게 다가온다면은 그것이 바로 진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어질 거예요. 그 외의 기쁨은 바로 장로의 기쁨. 그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 이것저것 다른 것을 사고 뭐 만들고 뭐 부흥되고 이런 면에서 기쁨이 아니고 장로처럼 사랑하는 형제가 하나님 안에 함께 모이는 그 형제가 진리에 거한다고 하는 그 모습 보여질 때에 자기의 불의함을 알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고 형제에 대해서 어떤 구분과 자랑이 나오지 않고 주님만 높이는 그게 보여질 때에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자 바로 그분이 참된 정말 진리에 관심을 둔 진리에 거하는 그러한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의 기쁨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사도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의 지금까지 기쁨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관심을 둔 그만이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통해서 그 진리로 인한 기쁨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걸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것도 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기뻐할 것, 교회도 모두 진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시고 참으로 불의하고 못난 우리를 구원하기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빠져들므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